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포기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집주인이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집 안에 있는 세간도 다 포기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뭐 가구나 옷장이나 뭐 식탁이나 이런 걸 다 그냥 바깥에 갖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죠?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사람이 자기 집을 버리거나 자기 땅을 버리거나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가구를 다 버리거나 자기가 너무 귀하게 했던 농작물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결정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다. 자, 봅시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 내어주는 것은 너무 힘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을 버리고 가구와 재산을 버리고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포기하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께 어려운 결정이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었다. 예, 집이 가구가 마치 그냥 사자처럼 돼가지고 내게 달려들었다.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이 가구가 갑자기 사자로 바뀌어서 주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구절에 보니까 이 매 있죠? 그 뭐 쥐라든가 이런 걸 잡아먹는 매, 하늘 날리는 매 솔개처럼 막 달려들었다.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짓밟았다. 예, 목자들이, 일꾼들이 농사를 안 짓고 오히려 포도원이나 뭐 농작물을 막 짓밟은 것처럼 어처구니 없이 이 그 하나님께 대항해서 달려들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가구가, 집 안에 있는 가구가, 살림살이가 주인한테 달려들고 사자처럼 달려들고 매처럼 달려들고 농사를 지어야 될 이 품꾼들이 오히려 포도밭이나 농작물을 짓밟아서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자, 11절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예, 주인이 세운 품꾼들이 들판에 있는 가서 그 농작물들을 다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그냥 파나 고추나 배추나 막 다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땅이 억울해서 운다. 슬피 운다. 땅이 억울해서 운다. 왜? 일꾼들이, 품꾼들이 농작물들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땅이 억울해서 운다라는 겁니다. 운다. 땅이 운다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운다는 말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악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우상 숭배하고 수탈을 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땅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구를 내버리듯이 또 농작물을 내버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나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데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 이르러 여호와의 칼이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칼을 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까지 결국 멸망시키게 된다. 그래서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아무 소독이 없고 희망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평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민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재산에 손을 대는 주변 민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농작물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주일날 고추밭, 고추 모종 뽑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것만 기억나죠? 예, 고추나무를 뽑아버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다 하나님 뽑아버리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재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죠? 예. 지금 참 희한하죠? 그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칼로 심판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주변 민족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수하십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심판 중에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나는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만은, 심판하지만은 저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에게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내 세움을 입으려니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예, 그런 말씀이죠.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도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면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신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행복한 초대를 앞두고 있는 홍익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